제 180회 구전늘림 방송 시작합니다. 싸서 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장안편까지 오신 분 용감한 분입니다. 첫 번째 곡지는 민폐의 중국. 뭔가 이 초반 대응이 굉장히 허술했어요. 이게 한 달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러고 있으니 예. 허브를 판에다가 병원을 새로 짓는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그 보니까 사진 찍으라고 포크레인 수십 대를 갖다 박아놨어. 그거 뭐 하는 거야? 포크레인끼리 막 교통사고 날 판이야. 그렇게 이 황당하게 하는 건 넌센스죠. 그건 내가 봤을 때 전형적인 시진핑 보라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진짜 전시행정의 예. 극치죠. 당연히 이런 거는 군부대를 비우거나 초등학교를 비우거나 아니면 관공서를 비워서 공무원 시설을 이용하는 게 정상적이지. 뭘 허브를 팔아도 새로 병을 짓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병실 지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환장해 환장.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원래 이 무능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산주의는 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요. 딱 작심하고 이걸 하자 하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 남한에다 특공대를 보낸다면 북한에서 제일 똑똑한 애를 보낸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야 북한에는 다 이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 생각은 13억이나 되는 중국 인구를 통제하려면 강력한 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위기도 리스크도 13억대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인이 위기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증명하고 있다. 이건 더 황당한 것은 중의학을 동원해서 폐렴을 잡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중의학을 뭐 섭이라는 거야. 섭에 걸렸어. 뭐 감기는 뭐 상한이라 그러고 참 희한한 얘기를 다 하는데 이게 황당한 소인배의 권력의지라는 거죠. 뭐냐면 만약 중의학으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됐다. 이러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중의학이 정답이다 하고 중의학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큰일 나나.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나쁜 방법으로 성공하면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성공해야지 이상한 편법인데 꼼수인데 그게 성공했다. 이명박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이게 굉장히 재앙이죠. 재앙. 이명박이 정치를 잘해버렸다. 이거 두고두고 피곤한 거야. 그 이후로 100년이 망하는 거라고. 뭐 도똥이 얼떨결에 이 지갑 죽는 바람에 중국인들은 계속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해야지 이상한 삐뚤어진 방법으로 성공하면 안 된다. 그러면 차분하고 집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각에서 그 박바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진에 보니까 진천인가 거기에 농민들이 와서 막 반대 데모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박근혜 트럭이 와 있더라고요. 박근혜 사진 붙여놓은 트럭이 거기 와 있는 거야.
아, 박바들이 진짜 죽도록 했네.
박바들이 거기 다 동원돼서 거기서 난리 치고 있어. 뭐한 짓이야 이게. 이걸 민주당에서 떠들어야 돼요. 왜 박바들이 그게 죽도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늘어놓을 때 정부에서 그걸 들어주면 굉장히 안 좋은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 정부에서 단호하게 발버둥을 해야 돼요. 그 정부에서는 항상 약자를 돌봐야 되지만 약자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할 때는 절대 이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을 보여줘야 돼요. 이때는 마키아벨리즘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세월호 때는 박근혜는 헬기 70대를 띄웠는데 실제로는 안 띄웠죠. 그냥 전국 헬기 다 가져와 이러고 다 세워놨죠.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성의를 보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 안철수 같은 사람은 어떤 소리를 하냐면 이런 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어떤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그 전문가한테 권력을 주는 건 정치인이라고요. 전문가는 이런 걸 전문가한테 맡기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전문가한테 맡긴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각자 자기 집으로 보냈어. 원래 전문가는 이렇게 해요.
그게 전문가야?
그렇죠. 그렇게 위험하잖아. 내가 좀 전문가인데 반 전문가인데 알아보니까 전문가들이 너무 겁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바이러스는 워낙 작기 때문에 어떤 마스크도 다 두고 들어간다. 전문가는 아 그 보통 마스크 겨울에서는 일반 마스크도 상관없어요 이런다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워낙 작기 때문에 어디든 뚫고 들어가지만 비말로 이 입김에 침에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스크도 통과 못해요. 그래서 아 마스크도 통과 못하는구나 안심하고 그 마스크 두 번 쓰다가 또 이제 빨아서 해야 돼요. 굉장히 골치 아픈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이야기하면 이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안 위험하다라고. 이 두 시간 안에 다 죽어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봤자 48시간이라고. 그래서 박근혜 때 전문가 말 듣고 대충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 전문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막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우한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냐 막 그러는데 그 전문가가 뭐냐? 어 집에 있었어요 그런다고. 왜냐하면 지금 진단 키트가 없어요. 이걸 급속하게 배양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다 보급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문가 말 들으면 돌아버린다니까. 근데 전문가 말이 맞아.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근데 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병원에 진료 받는다 가면 더 전파해.
그치, 그게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들 말 들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끼리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TV인가 라디오인가 전문가 한 명 나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 아 걱정하지 말라고 막 호들갑 떨지 마 뭐 안심해 하는데 딱 하는 거 보니까 일본이 전형적으로 전문가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각자 집에 가라. 중국에서 싣고 와서 다섯 명 빼놓고 다 집에 가. 이 한국인들 돌아버리지. 그래서 전문가 말을 듣는 게 맞지만 전문가가 권력을 쥐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심리적인 부분을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근데 말은 맞아.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도박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차분하고 집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좀 위기 때는 좀 이 정부에서 강한 권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체. 첫 번째는 손을 씻자. 두 번째는 마스크는 무조건 좋다. 어떤 마스크는 뚫리고 어떤 마스크는 안 뚫린다 이런데 이거는 이제 병원 관계자가 한 얘기고 일반인들은 아무 마스크에 집에 있는 마스크 꺼내 쓰면 돼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죽 장갑은 안 되고 면장갑. 이 엘리베이터 버튼, 도로, 지하철 손잡이 뭐 이런 거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재채기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미쳤냐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옷에 묻히는 것도 더 전파 위험이 있다. 누구 말이 맞아? 둘 다 전문가 하는 얘기야. 두 전문가의 말이 다 틀려. 황당한 겁니다. 하여간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를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놀라서 괜히 이제 박테리아를 공격하다가 폐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직접 폐렴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원래 폐렴이 있거나 폐가 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잘 죽는 거죠. 그 100년 전에는 1억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인구가 16억이었는데 1억이 죽은 거야. 그렇죠. 근데 한국의 조선에서는 13만 명 죽었는데 아 조선 사람이 안 죽네 세다 하고 소문났어요.
다 김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죽었는데.
아 김치.
그래서 아 조선 사람 세다 하고 소문났어요. 조선은 또 충청도 쪽이 좀 죽었고 이번에도 이상해 충청도 쪽으로 막 간다서. 그때 이 사망 원인이 뭐냐면 익사. 물에 빠지고 온 거죠. 폐에 물이 차서 그래서 호흡을 못 해서 죽은 거죠. 황당한 거지. 사망 원인이 익사로. 혹시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 한 말씀 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는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말자. 그 이번에 진천에 거기 격리한다는데 그 근처 농민들이 와서 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속보이는 자한당 행동이다. 이건 비급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고. 충청도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 전파될 확률은 0%고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장 거리나 이런 일반 이런 물체에 묻어 있어도 2시간 안에 거의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뭐 10시간 며칠씩 안 가고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해도 그 가게에 2, 3일 후에는 가도 된다. 그 가게에 바이러스가 잔뜩 묻어 있다 해도 자연 상태에서 공기 중에 산소에 노출되면 거의 다 죽습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냐 하니까 거의 원자 수준으로 작아요.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 그러니까 100나노 뭐 이런데 삼성 반도체 제일 작은 게 10나노거든요. 그 근처까지 갔어. 근데 큰 게 100나노고 그 사진을 보니까 50나노 정도가 폭인데 그게 작은 돌기는 그러면 뭐 1나노, 2나노 수준이잖아. 근데 원자 4개가 1나노예요. 산소 4개가 1나노. 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무지무지 작아요. 그러니까요. 수소 뭐 이 크기야 와 하여튼 무지무지 작다. 생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도로 작은 놈들이 뭘 잡아먹고 사냐.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사는데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곡지는 김재규는 왜 박정희를 죽였나. 최근에 극장에 뭐 영화가 한 편 상영하고 있다는데 남산의 부장들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뭐 이 영화 인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잘 만든 영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박정희나 김재규를 지나치게 영웅화하거나 혹은 나쁜 놈이다 이런 선악 논리로 보는 것은 수준 이하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농담은 할 수 있는데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박정희 그 새끼 개새끼지 하는 거는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박바들을 개새끼라고 하는 사실은 박바가 개새끼지. 그래서 박정희라는 인물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첩이 몇 명이다 뭐 여대생 끼고 시바스 리갈 봤었다 이런 건 사실 그 정치적인 평가에 대해서 별로 논외예요. 논외. 그런 식으로 뒷조사하는 건 지사한 거고 뭐 노무현 대통령 이럴 때 뭐 친구 가방 쬐다 그러고 막 그거 전용 행동이라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박바들을 골려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지 진지하게 할 때는 일단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봐야 돼요. 그 시대가 영웅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 쿠데타가 안 난 나라가 없어. 쿠데타를 한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났는데 그 당시에 국가가 별로 안 많았어요. 지금처럼 국가 200개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쿠데타 날 수 있는 국가는 다 쿠데타가 났다고 보면 돼요. 나세르라든가 뭐 체게베르라든가 20세기는 영웅의 세기이기 때문에 뭐 보택동이라든가 김일성 다 그런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김일성은 좋고 박정희는 나쁘다. 뭐 박정희는 좋고 김일성은 나쁘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영웅주의자들이 이 영웅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웅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초반에는 이제 젊은 놈들이 혈기가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승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애국자였다고 자기 딴에는. 그리고 이승만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어. 우리는 이제 이승만이 그럼 친일파를 기용한 건 뭐냐. 그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일본을 좋아해서 친일파를 쓴 게 아니라고. 그거하고 그건 별개예요. 이승만이 친일파를 쓴 이유는 진짜 얘는 무능해서 그런 거야. 자기 부하가 한 명도 없어. 그럼 친일파를 써야지 어쩔 거야. 그리고 김일성이 친일파를 때려잡은 이유는 김일성은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김일성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다 먹어치우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죠.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 이 양반들은 영웅심리에 빠져 있어서 영웅이 되려고 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건 초심을 그렇게 보면 김재규는 계속 그 쿠데타 할 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건 상황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김재규는 잘못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형욱도 죽였고 자기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자기도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걸 김재규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김재규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 사고는 박정희가 치고 수습은 내가 하고 있다. 근데 영화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야, 사고는 네가 치고 요건 내가 먹네. 그 뭐냐면 박정희가 김형욱을 죽이라고 해놓고 정작 죽이니까 내 새끼 진짜 죽였나? 이 새끼 진짜 죽였나? 이 새끼 이상한 놈이네. 이 때문에 내가 욕 먹잖아. 미국에서 지금 다 내가 죽였다 그래. 내가 죽였냐고. 내가 죽였잖아. 누가 죽였지? 네가 죽였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 김재혁은 얼척이 없는 거지. 이게 무슨 황당한 시체이시냐고. 지가 죽이라 해서 죽여놓고 물론 직접 죽여라 이렇게는 안 하지. 야 어떻게 해봐 이러지. 뭐 하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야. 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죽여 이렇게 말 안 한다고.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박정희는 야 좀 이제 박정희 멋있게 보살려면 야 내가 나중에 비뚤어 지금 네가 날 사버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김재규하고 사실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먼 관계야. 그러니까 김재규와 박정희 아 친구는 아니라고. 나 친구라 치고 친구라면 이제 그 정도 해야 돼요. 근데 김재규는 그 약속을 지켜서 사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또 사라 그랬잖아.
나 좀 말려줘.
말을 잘 했네.
좀 말려줘 이런데 쏴버렸어.
근데 이 그때 상황이 총체적으로 몰렸어요. 궁지에 몰렸다고 박정희 정권이. 그 제가 좀 들어본 말로는 그 영화에도 그런 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 완전히 몰렸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막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완전히 몰린 게 미국 때문이죠. 미국하고 사사건건 틀어졌는데 그때 박동성 사건이니까 뭐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의회 로비하다 걸려가지고 박정희 이미지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미국 전체가 막 깜짝 놀라서 뭐 후진국의 개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미국이 막 흔들리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어떤 후진국이 트럼프를 갖고 놀아버렸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미군 철수한다는 말 나오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식의 이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영화 좋은 친구들 이게 싫어한데 그게 로버트 더니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제목이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야.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갱이긴 하지만 마피아긴 하지만 좋은 마피아야. 그래서 근데 600만 불을 들었어요. 루프트 한자 공항을 들어가지고 600만 불을 챙겼는데 완벽하게 들었어. 완벽하게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마지막에 트럭 운전을 맡았던 사람이 술 먹으러 와서 트럭을 놔두고 그래서 경찰에 추적을 당했어. 그래서 일단 로버트 더니로 걔를 죽여. 그리고 또 뭔가 찝찝해서 얘도 죽여. 그래서 결국 같이 털었던 놈 다 죽여. 그래서 주인공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눈치채고 이제 경찰에 꼬발겨버렸는데 박정희가 딱 그런 거라고. 처음에는 이 정도 했는데 점점 일이 커져서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레이 리오타가 로버트 더니로를 저격해버렸는데 딱 그런 상황이다. 근데 항상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국자들이 모여서 선한 의도로 뭔가 해보자 하고 막 영웅들이 호골처럼 모여서 수호지 양산박 이렇게 해도 뒤에 가면 점점 개새끼파이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좋은 인간이든 나쁜 인간이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박바들은 도대체 박정희가 잘못한 게 뭐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박정희가 잘했다면 박근혜 같은 귀태가 나오겠냐고.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김영삼, 박근혜 이 전부 박정희의 분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안 좋은 면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행동이다. 김재규가 왜 박정희를 죽였을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몰려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맨날 야 네가 수습해 그런다고. 내가 수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하지? 죽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또 하나는 김재규는 어느 정도 민주의식이 있었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정희 독재를 이렇게 계속 영원히 할 수는 없고 박정희만한테 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지?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을 연금 상태에서 풀어서 그 전당대회장에 보냈고 그래서 김영삼이 당대표가 되었고 이철성을 꺾었고 그 내막을 전두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놔두면 어떻게 될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죠. 제가 이 칼럼에 쓴 얘기는 이자성의 농민 반란도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북경에 진입하자마자 180도로 바뀌어서 최고의 훌륭한 어적이 최악의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은 우리는 북경성의 이자성이 되지 말자 하고 막 근데 모택동의 이 전술이 이자성을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왜 전쟁을 했을까 이걸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모택동이 이 이자성의 방법으로 성공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호기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박정희나 이명박 이런 사람들은 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성공하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나쁘거나 안 나빠서 더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안 나쁘면 더 고약한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런 꼼수의 미련을 가지고 우리도 청나라처럼 한번 해보자. 강희제, 옹정제, 건중제처럼 해보자. 이러다가 지금 시진핑으로 가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성공해야지 어떤 개인이 영웅적인 결단을 내려서 의지, 뭐 신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안 좋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했습니까? 그 당시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 이 국민 중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극소수 엘리트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고 우리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없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지금 누가 그러 윤석열이 그러고 있어. 우리 검찰이 아니면 안 돼. 우리 검찰이 나라를 구한다고. 정치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믿어. 지금 윤석열이 박정희 생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국민을 못 믿어. 자기들이 권력을 놔버리면 대한민국 개판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 왜냐하면 내가 검사라고 치고 경찰을 부린다고. 경찰 하는 짓을 다 뭐 얼굴 표정부터 비굴해 보여. 그 경찰이 와서 아이고 영감님하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영감님 하니까 조선시대 양반이 쪽놈 보는 시선으로 보게 된다고. 저 쪽놈들한테 이 나라를 어떻게 바뀌어. 내가 검사라도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막 경찰에 와서 아이고 영감님 이러봐. 20대 새파란데 할배들이 와서 영감님 이런다고. 그러면 어깨에 금방이 하늘까지 치솟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검사들은 다 금방에 빠져 있어. 그래서 시금방이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구한다고 이렇게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박정희도 그렇고 정주영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 출마한 거야. 내가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한 주제에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 그러고 막. 70년대까지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박정희나 그때의 무리들을 아직도 그 할배들 일부 그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에 빠져있다는 거죠. 좌파 중에도 그런 진중권도 그 병에 걸려있어. 내가 아니면 우리나라 진보에 다 망해 개막장이야 나만 깨끗해 그러고 막. 다 썩었어 그러고. 그 질문입니까? 다음 곡기는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비스마르크에 비유했는데 비스마르크는 정치 교육을 못 받은 국민을 우리에게 물려줬다. 그 결과 정치가 20년 후퇴했다. 이게 막스 베버가 한 얘기인데 박정희는 똑같죠. 전제 정치의 환상을 가진 박발을 우리에게 물려줬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비스마르크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 잘했는데 좌파도 억누르고 우파도 억누르고 다 억눌러놨어. 우파는 전쟁을 하고 싶고 좌파는 대모를 하고 싶은데 좌파 요구도 들어주고 우파 요구도 들어주면서 좌파를 억누르고 우파를 억누르고 이런 교묘한 정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정치를 무지하게 잘한 거야. 일단 사회복지 실현했지 프랑스하고 전쟁을 이겼지 평화를 가져왔지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큰 전쟁이 없었어요. 세상이 조용했다고. 비스마르크가 떠나자마자 모든 것이 개판된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비스마르크처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비스마르크가 좌우파를 다 억누르는 바람에 좌우파에 억눌려있던 욕망들이 한꺼번에 분출해서 개판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헬름 2세가 이 황제들도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론조사 딱 해보니까 아 자기 인기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 인기 올리자. 어떻게 되냐. 노동자들이 파업을 원하는데 이거 파업해. 자유주의자들이 대모를 하는데 대모해. 전쟁광들이 전쟁을 하자 전쟁해 다 해 다 해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스마르크가 히틀러를 낳은 거예요. 우리는 아 비스마르크는 잘했는데 히틀러가 나쁘다 이건 굉장히 틀린 생각이고 비스마르크가 너무 독일 국민을 억눌렀기 때문에 그 억눌린 욕망이 한꺼번에 분출된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조금 조금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덴버 가고 싶으면 좀 파괴하고 파업 하고 싶으면 파괴하고 이란에 파병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파병하라 그래. 이거 좀 하게 해줘야지. 아, 파병은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국민을 억누르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억누르면 트럼프 같은 인간이 대통령 돼버려요. 왜 트럼프가 됐겠어요? 오바마가 억눌려서 그런 거예요. 맨날 그 뭐 정치적 올바름으로 때리고 미투한다고 때리고 막 계속 때려가지고 트럼프가 얻어맞다 보니까 아, 못 참겠다 했어요. 너무 억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으로 억눌러도 안 돼. 욕망을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김을 빼줘야 돼. 그래서 너무 김이 차지 않게 압력밥솥도 김을 조금 빼주잖아. 아, 잘못하면 폭발해. 그래서 내 결론은 뭐냐면 이명박근혜 찍은 사람도 사실은 이명박근혜가 사고칠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들이 대통령 권력을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 소원은 형편없는 보통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나라가 잘 돌아가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엘리트가 하니까 잘 돌아가네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엘리트들은 이 일반인들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트가 올바른 판단을 하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엘리트한테 권력을 주고 위기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중들이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핸들을 잡고 싶어요. 그게 욕망이라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코스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통제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파의 욕망과 우파의 욕망을 조금씩 허용해야 돼요. 좌파의 욕망은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동성애자, 뭐 성소수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게 좌파 욕망이고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돼 이게 우파 욕망이래요. 근데 좌파 욕망은 옳은 것이고 우파 욕망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전기 압력밥솥의 압력을 계속 억누르는 거죠. 언젠가 터져. 그래서 김을 조금씩 빼줘야 된다. 그러면 긴밀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그럼 좌파 우파 싸워야 돼요. 근데 비스마르크처럼 좌파도 닥쳐 우파도 닥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후유증을 낳는다. 다음 곡은 전두환과 노태우.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전두환은 나쁜 놈이고 노태우는 조금 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노태우는 최근에 사죄를 했잖아. 노태우 아들도 막 사죄하고 전두환은 뻔뻔하게 돈도 안 내놓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둘은 한 몸이야. 노태우가 참모라고. 왜냐면 내가 둘이 사진 찍은 걸 봤는데 그 사진 설명에 전두환은 뭔가 실무를 맡고 있었고 노태우는 인사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회를 동원하려면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제일 빨리 전화 돌리는 놈이 다 먹어요. 그 명단을 갖고 있는 놈이 이겨. 그 이 인맥의 중심에 노태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두환은 그냥 보석 역할만 하고 그 밑에 제갈량 역할을 노태우가 한 거야. 그래서 제발 때 이 쿠데타 과정은 거의 노태우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역사에 항상 그런 식으로 수양대군과 한명회 이런 식으로 박정희와 김재규, 카이저와 비스마르크, 로버트 드니로와 레이 리오타 이런 식으로 둘씩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보수가 더 나쁜 놈이죠. 박정희 더 나쁜 놈이야. 왜냐면 정치라는 것은 책임지려고 하는 놈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참모한테 책임을 묻는 건 좀 이상하지. 근데 이 둘은 한 세트라는 거죠.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둘 다 그놈이 그놈이다. 전두환이 더 나쁜 놈인 건 맞지만 원래 이 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겁이 많고 용이 주도한 놈이고 김재규는 좀 담백한 인간인데 원래 보수가 겁이 많아요. 그냥 모든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집중돼. 참모는 그냥 현실이 이런데요 보고하고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이러고 죽여 그러면 죽이면 돼.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보수가 죽이라 해서 죽였어. 자기는 방아쇠만 당기면 돼. 그런데 박진희는 요건 내가 먹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그래서 김재규가 김형욱을 죽인 데는 전혀 스트레스 없죠. 그냥 박정희가 죽이라서는 죽이는 거지. 근데 박정희는 지가 죽여놓고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다. 다음 꼭지는 인공지능 회의론. 인공지능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별 쓸모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나와서는 아니지만 그냥 원래 될 만큼 되고 안 될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강인공지능 이걸 이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원래 이 엄밀한 의미에서 강인공지능을 아주 좁게 결정하면 원래 이건 안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될 수도 있지만 구조론을 배워야 돼. 근데 인류가 아직 구조론을 안 배웠기 때문에 강인공지능을 하려면 행위상학을 배워야 돼요. 존재란 무엇인가, 자아란 무엇인가, 타자란 무엇인가, 주체란 무엇인가,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야 인공지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뭐 튜링 테스트 어떻고 중국어방 문제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고. 하여간 이런 행위상학적 질문에 대해서 구조론은 이미 답을 다 해놨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약 인공지능도 잘 사용하면 강지능 인공지능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센서를 여러 개 써서 연합을 하는 게 이 확실한 거 한 방보다 더 낫다는 거죠.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구조론에 보면 어중간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것도 있고, 확실한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확실한 걸 하기 어려울 때는 어중간한 거 한 개 한 개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걸 여러 개를 묶어서 연합전선을 펴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암을 정복할 때도 암을 정복하는 한 방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 비슷하게 막 우리 양의학은 약 알약 한 개만 주는데 한의학은 여러 가지를 주거든요. 칵테일 요법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거야. 한의학의 방법도 약간 때로는 된다. 그래서 한의학이 안 되는 게라는 게 구조론인데 때로는 또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상 보면 독일 무기 전술이나 이 책에는 생그 한 방을 원했어요. 그래서 핵무기 한 방, 뭐 한 방, 뭐 로켓 한 방, 한 방을 하다가 그 한 방이 잘 안 돼서 한 방이 될 것 될 것처럼 잘 안 돼. 그래서 독일이 망했고, 소련은 반대로 좀 약한 걸 여러 개 묶어서 쓰는 전술을 썼는데 이게 의외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라이더를 한 개로 이제 3D로 이 주변을 훑어보는 것이나, 아니면 애플이 센서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애플이 아니지 테슬라지, 테슬라 센서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여러 개의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것이나, 이런 두 가지 철학이 항상 역사적으로 꾸준히 대립을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턴 O5 로켓을 달에 보낼 때는 굉장히 강력한 5개 엔진을 썼는데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엔진이 다른 것하고 한꺼번에 이게 폭발시키면 내부의 압력 차에 의해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성공했냐? 미국사도 몰라. 그걸 만드는 과학자가 다 늙어 죽어버려가지고 그 도면 이런 걸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이스 X인가 그 일론 머스크 하는 걸 보면 소련식을 하고 있어. 그 정설이 뭐냐면 세턴 로켓은 어쩌다 보니 됐다. 우연히 그게 성공했다. 구조적으로 맞아서. 그래서 소련식은 뭐냐면 그렇게 센 걸 못 만들기 때문에 작은 걸 40개를 묶어서 쓰자. 근데 40개 묶어서 제대로 되냐고 제어를 못해서 폭발돼버렸지. 이게 한 세 번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달에 결국 살을 못 보낸 거야. 근데 지금 미국의 스페이스X는 그 소련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 컴퓨터가 발전해서 작은 걸 여러 개 묶어도 이걸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여러 개 쓰는 게 이게 의외로 이게 먹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인공지능이 이 그러면 강인공지능까지 안 가도 5단계까지 안 가도 이 4단계를 여러 개를 묶어서면 5단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호등이라든가 모든 차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차, 뒤에 차 서로 연락하는 거죠. 또는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상황 발생만 하는 것만 모니터링하면 돼. 다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운전자가 기절했다. 운전에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핸들을 잡아세요. 핸들을 잡아세요. 계속 핸들 안 잡아. 그러면 이제 의자를 흔들어. 의자에 진동을 줘서 의자가 다락 해도 그래도 안 깨어나.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연구하고 있어.
지금 테슬라 차도 실제로 핸들을 6시간 동안 안 잡으면은 그 경고등이 1차적으로 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꼼수로 물통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운전자 사망하는 이런 특단의 경우에는 누군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리저리 개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약간 편법을 쓰면 충분히 그 강인공지능이 아니라도 강인공지능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뭐 스카이넷 이런 거 나오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통제 안 돼.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까? 다음 곡지는 고래국, 낭낭 그리고 신라. 이번에 이 이게 신문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영가 7,000명 고구려 불상이 어령인가 가야 땅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그 명문이 써져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광개토대왕 비해 보면 백제를 백잔이라고 해놨어. 신기하잖아요. 왜 백잔이라고 하는? 근데 신라인들은 낭낭을 아잔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왜 또 낭낭이 아잔이냐? 이웃나라를 잔으로 부르는 그게 그 당시 유행이었어. 왜냐면 이 잔이 무슨냐면 잔존 세력이라는 뜻인데 이 잔을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인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갔기 때문에 그리스인이 침략해 왔는데 점점 유태인들이 도망도 안 가고 그리스화가 되는 거야. 그걸 참을 수가 없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같은 사람을 굉장히 비난한 거예요. 저 새끼는 거의 그리스인하고 내통한 놈이다. 예수는 이제 유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이 보기에 이게 바로 매국노야.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보기에 백제는 그 잔당들이고 부여에서 남은 찌꺼기다. 잔에서 백잔이고 그 신라가 보기에는 낭낭이 잔인 거예요. 낭낭이 왜 잔이냐. 자기들이 낭낭에서 왔다는 거죠. 그럼 신라가 왜 낭낭에서 왔냐. 그 보면 또 그 시대에 왕망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중국에서 병고가 있었고 원래 이 한무제 때 고조선을 중국이 침략했는데 이 한사군을 세웠다가 또 중간에 한번 망했다가 우왕좌왕 했다가 또 왕망의 신 때 한번 크게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흉노 세력 일파가 중국 쪽에서 도망오다가 1차 평양에 눌러앉아서 관망하다가 또 쫓겨서 그 후한 광무제에 쫓겨서 신라로 들어왔다. 그래서 신라 이 귀족들이 낭낭을 아잔이라고 불렀다. 우리의 찌꺼기다 이런 뜻이죠. 이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낭낭은 우리말로 나라죠. 그럼 신라는 뭐 신나라죠. 그래서 왕망의 신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거예요. 하여튼 신라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를 흉노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다 흉노인이라는 게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항상 보면 역사가 국가가 이런 식으로 건국되지 그냥 육부촌장이 모여서 국가 만들고 이런 건 절대로 없어요. 항상 백제는 부여에서 온 고구려도 부여에서 온 세력이고 신라는 저 흉노 쪽에서 온 세력이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질문 있습니까? 저는 1부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